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됨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고백을 주신 주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지 못하면 그것이 항상 짐이 되지요. 그리고 못한 것에 대해서 변명도 해보다가 또 자책도 해보다가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나는 믿음 있고 정말 사랑이 있어서 스스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합하게 다 잘했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그랬지요. 그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 아주 속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책도 없이 그냥 자기의 의 속에서 살았을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선이었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시기와 탐욕이 가득하고 정말 썩은 것이 가득한 그러한 상태였지만 거꾸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책하고 열등감 갖고 속상하고 그리고 또 나무 뒤로 숨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무 뒤로 숨어버리고 어떻게인가 자꾸 변명하고 한다면 그건 역시 복음 안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를 몰라서 나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또 죄를 알고 그 죄의 그 부끄러움과 그 죄의 어떤 영향력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나 사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죄를 짓지 않고 살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셔서 의로 인쳐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잘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설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뭐를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도 아니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뭐랄까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를 봐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아니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육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죄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그 뜻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바램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한 소원을 우리 속에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합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 다 결과적으로 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소원을 갖고 성령의 소원을 우리가 내 소원으로 갖고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 소원을 버리고요. 그리고 성령을 좇아서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좇아 살면은 육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것이 법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성령을 좇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는다가 결과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노력해서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해야지 하고 막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심을 줬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지 말아야지를 우리는 안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에 이것저것을 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좇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게 나를 내어드려야지 우리가 말씀을 잣대다 놓고 이거는 지키고 이건 말아야지 하고 우리가 하고 있으면 내가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 말씀을 못 지켜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힌 바 되어야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뜻대로 살게 하시나니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는 방도나 사는 힘이나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아 그리고 결국 주를 위하여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지금 매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늘 소망이 돼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신다. 말씀하신 분이 내게서 하게 하신다. 자, 오늘 21절 말씀을 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그런 사람은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한다. 그것은 의롭고 신실하게 사는 삶을 얘기하지만 의롭고 신실하게 사는 삶이 내가 의롭고 신실하게 살면 그렇게 하고자 해서 살면 그렇게 내가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의가 되고 나의 가진 힘껏과 나의 가진 모든 것 다 해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그리고 인자를 따라서 산다. 정말 사랑하면서 산다. 모든 게 공의롭다.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따라 산다는 거는 따라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뭔가 앞에 있는 거예요. 뭘 쫓아가는 겁니다. 길을 알아서 가는 사람과 길을 모르는데도 길을 아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있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알아서 가는 삶이 아니에요. 아시는 길을 아시는 주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냐? 의와 인자를 따라 사세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의도 인자도. 그 인자라는 거는 지금 사랑, 자비, 그리고 신실함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나 이 지금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이 따로따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말로 보면은 그 사랑과 긍휼과 신실함이나 그러한 것들이 다 다른 말이지요. 각각 다른 단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면은 그것이 즉 하나님이라는 분의 귀결이 되면은 그게 같은 단어가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순전함도 되고 하나님의 거룩도 되고 하나님의 의도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럼 또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 사랑이 신실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또 영광이고 순전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한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좇아 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또 그렇게 원하여 그 길에 머리박고 오직 그 길만 살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는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좇아서 성령을 좇아서 살면 우리가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는다. 하나님 그 성품을 우리가 갖고 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심을 드러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답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졌지만은 이 생명은 지금 죽어가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생명은 결국 죽을 생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는다고 그러는 거는 영원한 생명,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즉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 자신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죠. 사실 육신이 살아있을 때가 삶의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생명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지금 주어지는 그 공의와 인자를 따라서 구하는 자에게 얻어지는 생명은 이미 갖고 있는 자연인으로서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는다예요. 가진 거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 생명은 하나입니다. 다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면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생명이 다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서 생명만 떼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이 용사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영명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것. 그게 돈이든지 무슨 어떠한 그 권세든지 또 자기 집안의 배경이든지 어떠한 큰 조직이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든지 육체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런 자랑거리들을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는 요새를 다 파해버린다.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자가 하는 거라. 우리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할 때 지혜는 예수님에게 충만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지키려고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다시 말하면 그거를 붙잡지 않고 그거를 다 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큰 수확을 얻어가지고 창고를 지어놓고 그걸 다 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됐다지요. 이제 내 앞으로의 삶은 놀고 마시고 먹고 즐기면 된다. 왜? 나를 살려주는 모든 거가 이제 준비되어 있다였어요. 그렇지만 왜 어리석은 부자냐? 하나님께서 그를 비웃으시며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둔다면 그 쌓아놓은 거 누구 거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자기의 삶에 어떠한 그 하나님으로 비롯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자기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나의 쌓아놓은 것, 나의 가진 것으로 살 수 있고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건 사람이었어요. 그것처럼 지혜로운 자가 지금 용사의 그 모든 의지하는 것, 그가 피한 것,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세상에 어떤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는 누구도 그를 그 하나님 손에서 뺄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보장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힘이 없어도 이 세상에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서포트해줄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죽게 피하면 하나님이 나의 그 요새가 되면은 그 사람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을 빼놓고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부든지 권세든지 그 사람의 지식이든지 경험이든지 사회적인 어떠한 그 칭찬과 어떠한 악망이라 할지라도 정말 쌓아놓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요새 삼으면 지혜 있는 자가 가서 그것을 다 허물어버린다. 그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답니다. 근데요, 그 지혜로운 자를 만나서 사실 그게 빨리 부서지는 게 축복이지요. 헛된 것을 계속 붙잡고 있고 의지하는 것보다는 헛된 것을 헛되다고 빨리 아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의 비춤을 받는 것은 그 말씀이 진리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이 땅의 헛된 것들, 그것들을 매일 부숴주시는 거예요.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미모, 무슨 돈, 너의 어떠한 꿈, 아니면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조직들, 나라, 어떤 것도 그게 너를 지키지 않는다. 네 생명의 코끝의 호흡은 주께로부터 온다. 너는 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그릇이죠. 우리가 아무리 영광을 받아본들 뭘 해서 아무리 칭찬을 받은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끔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가 어줍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보장 안에 있으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게 가장 큰 세우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입과 혀를 지킨다.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무엇에서 지켜요? 지킨다는 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놔둬도 지켜지냐?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스림을 받아야 돼.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래야 지켜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입과 혀가 그냥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동기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도 깨닫기도 전에 그냥 다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감정대로 그냥 툭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쏟아놓고요. 해놓고도 다 기억도 못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자꾸 변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스쳐갔고 어떠한 말을 했고 하는 그때 그냥 화풀이로 얘기했고 아니면 그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고 그래도 생각이 변하면 그 말을 다시 안 하게 되니까 우리는 그 자기의 그 뱉어낸 말도 사실은 스스로 기억도 못하고 책임지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를, 말의 열매를 자기가 먹는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그 열매가 내가 한 말의 열매라는 것조차도 의식을 못할 때가 많아요. 왜 들어서 상처받은 사람은 상대방이 그 말을 했다를 알잖아요. 그런데 말한 사람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냱 큰 뜻 없이 뱉은 말이기 때문에 이 그냥 뱉어버린 말 속에서 생각하지도 않고 한 말도 말은 말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말들이 결국 자기의 열매가 되고 자기의 고통이 되고 자기의 올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를 그 뭐라 그럴까 근신한다 그럴까 그거를 다스림을 받으려면 내 마음을 다스림 받아야 되고 내 마음의 말이 떠오를 때 그때 비춤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순된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도 있고 우리가 믿기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고 순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악하거나 더럽거나 치우치거나 그리고 정말로 모순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 생각에 비추니까 모순돼서 보이는 것뿐이지 왜 내 생각으로 잴 수 없으니까 영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는데 영원이라는 거는 앞으로의 과거도 영원이고 현재를 포함해서 미래의 영원까지 영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원하면 자꾸 미래만 생각해요. 아니요, 태초의 전에부터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몇십 년 살지 않은 그 머리로 거기에서 듣고 배운 그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헤아리려고 그러니까 모순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10년 전까지 안 가도 돼요. 1년 전에 지금의 나를 그릴 수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년을 생각해요. 그잖아요. 하나님을 조차 살면 더더군다나 그래요. 정말 앞에 스토리 하나도 몰라요.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눈앞에 바로 일어날 일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이 땅에서 떠난 후의 스토리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정확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척하고요. 내가 옳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려고 그러고 내가 잘라 그러니까 뭐가 내 머리 규격에 안 맞는 거예요. 내 머리에 안 들어가니까는 이건 이상한 거야 라고 하는 믿을 수가 없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응?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 내 묵상이 나의 생각하는 것이 나의 그 감정이나 모든 것 중에 하나님 상한 거 있으면 고쳐주시고 치우친 거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고 모르는 거 가르쳐 주시고 악한 거 제하여 주시고 일일이 하나님한테 그거를 우리가 비춤받아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왜? 내가 모르니까. 우리가 왜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아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모르니까 가서 청진기라는 기계를 통해서 그, 뭐, 어떤, 그, CT 촬영이든지 뭘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거를 보여달라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가 나오면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 내면을 아시고 전부를 아신단 말이에요. 손이 아픈데, 응? 가서 발을 CT 촬영해서 손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픈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나의 그 마음과 나의 생각, 나의 내면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왜? 우리의 병은 내면에 있어요. 우리의 문제거리는 나의 속에 있는 거예요. 말을 고치고 혀를 고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올바로 되면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은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는 이 내면적인 일이지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외면적인 걸로 하려니까 씨도 심지 않고 열매만 맺으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씨가 심어지면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삶 속에서 매일매일 자라는 거예요. 뿌리가 자라고 싹이 나서 그리고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서 꽃 피고 열매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씨도 심지 않고 내가 스스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는 맺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뿌려졌으면 그 말씀은 열매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 다시 말하면은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해야 된다 얘기예요. 말씀이 뿌려지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열매로 내 삶에서 나타내려면 이제 말씀이 내 주인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 내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양분으로 다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 영광을 나타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들어가느냐 할 때는 비할 바 없는 영광이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되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영광받기를 구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갖고 태어난 걸 버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 영광의 도구를 삼으려고 그러지 나를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한 그릇이 되고자 헌신하는 일을 하질 않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왜 안 떠나시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시고자 우리 안에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지켜지면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난다. 마음이 지켜지면 생각이 다스려지고 그 마음이 지켜지면 우리의 입과 혀도 지켜집니다. 그러면 모든 재앙에서 환난에서 건져진다. 그의 삶에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그 자기 죄로 인한 그러한 것들 그것은 다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환난 중에서는 선을 행하되 고난을 받는 고난이 있고요. 자기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입과 혀를 지키면 말을 지키면 자기의 죄로 인해서 겪는 그러한 모든 열매는 먹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고 사람들에게서 그 미움받는 것, 죽임당하는 것, 핍박받고 환난에 처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을 때 예수 믿는 자도 높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싫어함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는 예수 믿는 자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사람의 육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환영받을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욕하고 어떠한 걸림돌이 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칭찬받았다 그랬어요. 그들은 거룩하게 정말 정결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핍박당했고 그들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배자들이 인간의 욕심과 그 인간의 인간적인 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안 따르니까.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다 하게 했어요. 그거는 천황을 높이고 그 일본 제국주의의 그 힘을 집결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숭배 안 한다. 그걸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당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뭘 죄를 졌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세상의 왕과 그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았고 거기에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상 권세가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식의 환란은 당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그러나 자기가 말을 잘못해서 자기가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그냥 육을 쫓아서 자기의 그 육체의 원함을 쫓아서 그렇게 해서 살았기 때문에 겪는 그러한 죄의 올무에서 함정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을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져서 환란을 내 자초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는 그냥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고난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만 환난을 싫어하고 재난에서 피하려고만 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좇을 수가 없고 세상에 비우마치고 사람들의 종이 돼서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서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고 비우마쳐가면서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24절 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사랑은 예의라 그랬습니다. 무례하다는 거는 스스로 높아져서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무경호하고 무례한 거 굉장히 거만한 거죠. 그리고 마음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업세우기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서 의로워져서 재판관 노릇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교만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망령된 자라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비웃으시고요. 그것은 정말 스스로 속는 거죠. 자기 눈에 대들 법 모르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왜 우리가 얼굴에 뭐가 잔뜩 묻었는데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옆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은 뭐가 묻은 걸 알고 막 웃는데 본인은 모를 때가 있죠. 등에다 뭐 붙여놓고서 왜 몰라가지고 놀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무례한 자는 그러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자기 것도 모르고 그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할 때 웃는 거가 왜냐하면 그 사람 몸에 있는데 모르니까 웃잖아요. 그런 거를 망령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그 사람이 왜 무례하고 교만해서 그런 망령된 자가 되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그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높이가 높았기 때문이라는 얘기. 우리가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알 수가 있고 나타날 수가 있는, 아니 꼭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은 어떠한 일로 형식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도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압니다. 강아지도 알아요. 전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정보로 해가지고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더 큰 영향력을 줍니다. 눈빛으로 보이고 말 한마디 표정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바디랭귀지, 몸 전체가 얘기를 하고 있고 눈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마음은 결국은 무례함으로 나타나고 교만한 행동, 남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정말 모든 거 아는 척으로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까지라도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자라는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옳고 그르고까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그 교만이라는 것은 어떠한 교만보다도 사실 우리의 영혼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높아진 거는 그나마 정말 들여다봐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지적해주면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교만함은 우리가 속으면은 몰라요. 정말 스스로 하나님 되어 있어요. 세상 거 다 아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특별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도 안 들어요. 왜? 내가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 말이라고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분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잣대 위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5절 봅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게으른 자는 정말 손으로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꿈만 꾸다가 이러고 싶고 저러고 싶고 뭐 그러다가 결국은 죽고 만다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라는 건 우리가 뭐를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분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냥 공급받는 거예요. 공기를 우리가 그냥 들이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맑은 물을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해를 뜨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자연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물을 놓고서 어떻게 해요? 마셔야 된다. 그걸 들어서 내 속에 넣어야 된다는 건 이건 자기가 해야 되는 얘기예요. 물이 있어도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내 입에 넣어야 되는 것은 결국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이 내 뱃속에도 그냥 넣어주시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나는 먹고 싶어, 마시고 싶어, 나는 할 수 있어,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굶어 죽어요. 목말라 죽고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출처가 되십니다. 그래도요, 우리 보고 행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행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행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봐야 말씀이 살리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행할 수 없는데 내 안에 말씀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 그것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맛을 본다는 거는 입안에 넣어서 맛을 봐야 되고 그리고 삼켜야지 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네 없네를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거를 성령이 하게 하시나니 그러면 성령이 있는 자는 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지를 않고 성령을 쫓아 사는 걸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도 못한다예요. 노력해봤더니 안 되더라예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력해서 행하라가 없어요. 성령을 쫓아 살으라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 따르라고 그냥 말씀 안에 거하라지. 그럼 말씀이 하게 하시나니 성령님이 그 뜻을 세우시고 하게 하시나니지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얘기지 우리 보고 노력해서 우리 보고 애써 힘들어서 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함으로도 우리의 다름질로도 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해봐야 됩니다. 게으른 자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손놀림이랑 발놀림이랑 뭐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누워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아니면 병자가 아니면 장애인이 일을 안 하면 먹을 자격 없다. 아니 그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프면 아픈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십니다. 그거는 일을 안 하는 게으름이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쓸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거를 게으른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발이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자기의 육체의 소욕으로는 쓰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는 쓰고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 그러면서도 그 하는 것에 대한 자기가 꿈꾸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그 대가는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생각 아니 사는 실질적인 그런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그러한 헌신을 하지 않고 그러한 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언젠가 사라지겠지 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냥 사라지겠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안 쉬고 들이마시지 않고 내뱉지 않고서 우리가 호흡이 유지가 안 되고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듯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을 마시고 음식을 속에 집어넣어줘야지 우리가 되듯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할 수 있는 일, 하는 일이 얼마만큼 훌륭하다, 안 하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하라 하시는 대로 하는데 그 하라 하시면 우리가 못하는 일을 시키시는 일이 없어요. 숨 쉬는 일을 우리가 의식해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좇아 사는 것은 성령으로는 의식하지 않고 그냥 되는 일이고요. 숨 쉬는 것처럼. 우리의 육은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육 자체는 성령을 쫓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내가 스스로 주인 되고 하나님 돼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게으른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게으르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게으르면 어떻게 해요? 일을 안 하고 하면은 결국 죽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말씀 속에 우리가 우리의 죽음이라는 건 죄의 결과예요. 그럼 부지런하면 안 죽어요? 인생이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죽음이 의미하는 게 뭐냐? 생명이 의미하는 게 뭐냐? 또 여기서 게으르다고 하는 게 뭐냐? 아침부터 밤까지 도박만 하는 사람이 있고 술만 먹는 사람이 있고 게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부지런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지런하고 근면한 거, 또 게으른 거, 그것은 하나님의 하게 하심에 좋지 않는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해줬으면 하는 거, 자기 손으로 일하는 걸 싫어해요.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 못하겠는데 언젠가 사랑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그것을 죄로 고백하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리고 그걸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사랑 못하는 나를 계속 고집하면서 사랑하기 싫은 나의 감정에 계속 충실하면서 있으면 어떡해? 사랑하기에 게으른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게으른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는 행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행하기 싫어하고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마음을 죄로 고백하고 행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굴복시킬 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의 손을 갖다 안 내민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사랑하겠습니다를 안 하는 거예요. 손 내밀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기 싫은 거예요.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섬기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축복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걸 게으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푼다. 어떤 사람은 긁어 모으기만 합니다. 그거는 모아도 모아도 모자란 거예요. 모아도 모아도 불안한 거예요. 그것 갖고 심이 안 차요. 탐욕이라는 거는, 탐하다는 거는 집착해서 그거가 없으면 안 된다고 계속 그것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왜? 다 끌어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가지려고만 하는 겁니다. 왜 가지는지, 가져서 뭐 하는지도 나중에 잊어버려요. 갖는 자체가 수집하듯이 즐거움이 되고 갖지 않으면 불안함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구제하는 거, 가진 거를 나누는 거, 그거는 의인의 삶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라 그래요. 우리 갖고 태어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셔요. 정말 공기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를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거를 하나님이 직접 자연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날 때 그 모든 거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거는 사는 동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다가 그게 다 우린 놓고 가야 되죠. 그냥 흙으로 우리 육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제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 구제함에 필요한 것도 공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자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주면은 내게 모자라져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구제하면은 이게 뇌물을 주는 것도 아니요,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요, 뭘 계산을 해서 주고받는 어떠한 받는 거를 그 계산에 넣지 않은 그러한 구제. 필요한 사람에게, 그 없는 사람에게 나누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대. 다시 말하면 계속 공급하신답니다. 근데 그것이 의인의 삶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것을 나누어서 받고 삽니다. 아무도 자기가 갖고 태어나서 자기가 다 만들어서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구제를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준다 그래도 그것은 사실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는 거지 자기 거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가 구제예요. 구제는 내 거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나를 거쳐서 나누어주는 행위가 구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끼지 않고 할 때 하나님은 계속 공급하시고 채우십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카인과 아벨의 재물을 받으실 때 카인과 카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재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을 하더라도 헌금의 액수를 보죠. 그 돈이 어떤 동기로 드려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번 돈인지 그런 거를 보지요. 보지 않고 그 헌금 자체의 액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자체, 그 돈이 어떠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그걸 어떻게 번 돈이냐 자체를 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사기쳐서 벌어놓아서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다고 그 돈이 깨끗해져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한테 헌금하겠다 그래요. 근데 그 많이 벌겠다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틀린 거예요. 가증한 선물, 저기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재물,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그러한 재물은 드리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고를 때 그 재물이 흠이 없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이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날 축복할 거야. 이걸 드림으로써 뭐가 어떻게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걸 받아내려고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하는 거. 그러한 것일 때 하나님 그거 받겠느냐 얘기해요. 그게 가증한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재물을 원하셨냐면 그거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한 죄인을 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물이라는 말이 있을 때는 그것은 반드시 죄 때문에 있는 일입니다. 내 대신 그거를 죽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였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를 위해서 다시 재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하신 대속 재물이 되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주신 그 재물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과의 화목 재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고 용서받게 되었고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예요? 감사의 재물을 드리는 거거든. 찬양의 재물을 드리는 거고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된 그 나 자신을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흠하고 더럽고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으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설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산재물 드리는 것이 예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만나는 관계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게 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받은 거를 누리는 믿음의 고백이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나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예요. 주시고 싶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 거짓된 마음 아니면 하나님한테 가증한 마음으로 이거를 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런데 우리 이런 식의 것 참 많이 해요. 새벽기도 하고 40일기도 금식기도 하고 내가 이 봉사하고 뭐하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에 맞는 아니 그것으로 인한 어떠한 축복과 어떠한 그 하나님의 갚으심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체가 감사고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감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체가 감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체가 감사지요. 내가 그걸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아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요구 당하실 분도 아니고 요구 당해서 주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안 했어요? 마리아가 그 향유를 다 옥합을 깨가지고서 다 갖다 부었습니다. 뭘 받기 위해서 부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에 부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그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기쁜 마음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붙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하고 나중에 목사님하고 싸우고서 물러내라고 하는 사람도 봐요. 그건 하나님한테 드린 게 아니죠. 그런 가증한 재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무슨 그 봉사하고 사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드림은 하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거짓되고 가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 내가 예배를 왜 드리느냐? 찬양을 왜 드리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드리느냐? 그거는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의 고백이지 하나님한테 더 뭐를 받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 아끼시는 것도 없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후하게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보장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내 요구하는 것, 내 그 무엇에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뇌물 주듯이 한다면 그것은 정말 악한 뜻입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뭐 거짓 증인이 망한다는 거는 우리는 너무나 알 수가 있죠. 증인이라는 거는 무엇을 보고 듣고 한 것을 재판장에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난 이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체험했습니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짓됐다는 거는 내가 체험하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내 본 것과 들은 것과 체험한 것과 다른 것을 얘기할 때 그걸 거짓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들은 사람은 힘이 있다. 이 말 그대로에 하면은 정확하게 들은 사람은 그 말은 힘이 있다예요. 정확하게 들었다, 확실하게 들었다 하는 거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알게 되었다. 그걸 체험했다지요. 근데 그걸 그대로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요. 성경 번역에 따라서는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그의 말을 듣는 자도 영원히 망할 것이다 라고 그 번역된 성경책도 있습니다. 원어로서 했을 때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전혀 그러니까 틀린 말인데요. 두 개 다 생각해도 그 말 자체 내용적으로는 틀린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확실히 정확하게 사실을 사실로서 그렇게 듣고 그렇게 증거하는, 다시 말하면 거짓된 증인이 아니라 신실한 정직한 증인은 그 말에 힘이 있다. 그것이 정말 영향력이 있다. 그것이 재판을 올바르게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그의 말을 듣는 자도 영원히 망할 것이다. 거짓 증인의 말을 듣는 자는 계속 망할 것이다. 영원히 망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도 그것도 우리가 아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참으로 놓느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그리고 증거하면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듣고 한 것은 말하면은 그건 힘이 있고 그것은 정직한 거예요. 그러나 거짓 증인의 거를 듣고 그 거짓된 것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면은 나는 정말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온 출처가 거짓이니까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귀 기울이고 누구에게 듣느냐, 무엇을 참으로 놓고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뭐를 물어볼 때 그거가 왜 그래? 그러면 그게 교과서에 써 있으니까요. 이라고 얘기해요. 교과서를 믿는 거예요. 그럼 교과서에서 잘못 얘기하면은 그냥 애들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과서 파동이 많잖아요. 그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툭 다르고 탁 다른 그러한 그 단어 한 가지에서 그 아이들이 받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 어른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전도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NHK에서 얘기했으니까, 우리나라 말식으로 얘기하면 KBS에서 얘기했으니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KBS가 말하는 것보다 일본 사람들의 NHK를 더 믿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NHK에서 말했으니까, 그렇게 방송하는 거 들었으니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매스컴을 그 정보망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거짓된 증인의 말을 들으면 그거를 믿으면 우리는 같이 거짓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 확실히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 말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로 선포되고 그대로 그 힘이, 그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사람의 말이 사람을 살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리시는 음성을 들어 나도 살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살리시는 말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좋은데 어떤 설교자가 어떤 책에서 봤다라고 하면서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의 말을 믿으면 거짓 교사가 말해도 믿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가 말해도 믿는 거예요. 근데 미혹 당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서 여기 그리스도 있다, 저기 그리스도 있다라고 예언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악한 세대라 다 눈에 보이는 거,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거 말해주는 사람, 거기에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쫓아다니고 그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매일 성령을 통해서 내 내면을 비춤받고 나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금 벌거숭이 되어서 내가 지금 누구 말을 듣냐? 성령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입에 나와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먹으면서 산다 하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짓 교사나 거짓 예언자에게 미혹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나도 거짓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간다. 악인은 그냥 뻔뻔스럽게 얼굴에 철판 깐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러나 정직한 자는 신중하게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 자기의 길을, 자기의 그 내면을 말씀으로 비춤받기 때문에.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비친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은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벌거숭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들춰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가 다스림을 받고 내가 비춤을 받고 내가 가르침을 받고 내가 배우니까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길을 보고 가는 사람과 눈 감고 가는 사람이 다른 거 아니에요. 길을 보고서는 갈 때는 길이 있는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뭐를 이렇게 보면서 갈 거 아니에요. 분별하며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눈 감고 가는 사람은 그냥 가다 들이박는 거예요. 길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고 싶으면 앞으로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주저앉고 뒤로 가고 싶으면 뒤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분별하지를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식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내 마음이 그냥 막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주저앉아서 안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 마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이성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를 아는데도 그게 마음이 안 쫓아가잖아요. 하물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되는데도 그것조차도 모르면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그냥 마음의 원함대로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하고 하는데 안 한다든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다든지 그럼 우린 죄라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조차도 알지 못하고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길을 모르고 길을 아는데 가고 안 가고 할 때는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있구나 안 가고 있구나 알잖아요. 근데 길 자체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줄다름치고 아니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내 길이 내가 가고 싶고 내가 가는 길이 내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 생각하면 우리는 그 길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가도 문제요? 다른 길을 가도 이게 문제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 그냥 죄를 모르니까 뭐예요. 나는 스스로 의인인 척하고 스스로 옳고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묘락으로도 여호와를 닮지 못한다. 이거는요. 지혜도 명철도 묘락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은사를 갖거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고 하나님을 놔버리면 어떡해요? 우린 길 잃어버려요. 탕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것 갖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될 분, 아니, 우리가 붙잡혀 있어야 될 그 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배우고 하나님에게 듣고 하나님에게 공급받고 하는 그 하나님이 출처가 되시는 거는 우리가 짐 삼아서 잔뜩 미리 받아놓을 것도 없고요. 미리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매일 공기 그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매일 인도해 주시고 매일 가르쳐 주시고 매일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남보다 빨리 배워서 많이 쌓아놔서 그거를 자랑하고 싶어해요. 매일 주셔서 부족함이 없고 매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괜찮고 정말 내 명철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 근데 지도를 갖다가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거를 미리 쭉 받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일 무얼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내일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는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시고 내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내일도 유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하나님을 중히 여겨야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나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것을 붙잡으면 결국 그것으로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것으로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바닥이 나요. 그래서 믿음이 주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님을 계속 쫓아가야지. 거기에서 눈을 돌리지 말아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 있어. 나는 괜찮아. 아니요. 섰다 하는 순간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쓰러져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이겼는데 아이성에서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건 내가 해결을 못해. 그러고서는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걸 잘 넘깁니다. 그런데 그냥 일상적인 거에서 우리는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일상생활을 우리가 내 뜻대로 하니까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은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먹고 마시는 거는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분을 주인 삼아 사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가진 우리가 어떤 주인을 섬기는데 그 주인의 재산을 탐낸다든지 그의 지식을 탐낸다든지 아니면 그가 죽은 다음에 유산을 탐낸다든지 이런 거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내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가 아니라 그 주인을 사랑하고 그 주인을 높이고 그 주인 옆에 섬기기를 기뻐하는 그것이 뭐예요? 정말 참된 종이고 관계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과 뜻과 우리의 성품과 그리고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시는 거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좋은 거 다 주시기 원해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기 원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구하라요. 하나님을 기뻐하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랍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탕자가 아버지의 것을 이제 갖고서 나가는데 자기가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받을 유산이라고 미리 받아서 나가는데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가지고 가지요. 근데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게 탕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았다 할지라도.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께 받는 게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걸 준다 그랬어요. 우리한테. 근데 신령한 거를 아무리 받았어도 정말 지혜와 명철과 묘략을 받았어도 아버지를 떠나면은 그건 바닥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모이고 그것 때문에 칭찬받고 그것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도 계속적인 생기가 기쁨이 평강이 그리고 그 복됨이 누려지지를 않아요. 퍼지고 사람들 속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것 같아도 마음이 고갈되고요. 그리고 기쁨이 바닥이 나고 평강이 바닥이 나고 다 바닥이 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 은사를 갖고 사역을 갖고 어떠한 크리스천으로서의 그 뭔가 신령한 걸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성령님을 쫓아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성령을 쫓아서 우리는 이 세상에 파송이 됐는데 나 혼자 나가버려서 나 혼자 예수님 증인 노릇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패잔병이 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준비해도 결국 승리는 여호와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세요. 그러니까 승리의 깃발 대신 하나님한테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사실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싸울 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도 그것 갖고 이기지는 못합니다. 우리가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 것 갖고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고 우리가 어떠한 공적을 많이 쌓아도 그것 갖고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의 계계는 우리보다 고단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면은 우리는 사탄의 계계 같은 거 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손바닥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 우리의 어떤 것 갖고도 우리는 오히려 사탄에게 속고 휘둘림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미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싸움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갖고 싸워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주 안에 서라라고 믿음으로 이기라. 그리고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긴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의 검이 있고 구원의 투구가 있고 믿음의 방패가 있고 정말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그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굳건히 서라 해. 그걸 다 입으랍니다. 왜? 전쟁은 주께 속하였으니 이김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의 뜻이 변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정말 찬송이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자랑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